오늘은 계속해서 아가서 말씀을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실 때 여러 면으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는 특별히 신랑과 신부의 혼인언약으로 이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에게 속한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의 관계와 교제를 통해 예수님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맺게 되는 그 천국의 영원한 혼인의 언약과 그 예수님과 우리가 누리는 관계와 교제의 현실을 우리 구원의 현실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 왕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시가서에서는 왜냐하면 솔로몬 왕은 약속을 받고 세워지는 아들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왕하고도 이제 언약을 맺을 때 너의 후손으로 나오는 아들 왕과 내가 언약을 맺고 또 성전도 짓고 이런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은 폐하지 않을 거다. 그 약속이 가깝게는 솔로몬 왕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솔로몬 왕은 아들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역사에서. 근데 진짜 참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는 아들 왕은 누구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르키는 아들 왕으로서 솔로몬 왕이 자주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왕과 아들 왕인 솔로몬의 이름을 붙여서 만든 술람미 여인.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름을 가진 여인이에요. 신랑의 이름을 가진 여인. 그러니까 술람미라는 뜻이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솔로몬에게 속하여 솔로몬의 이름을 소유한 여인이 하나됨을 이루어 맺게 되는 혼인 언약과 그 안에 숨겨지고 감춰져 있는 그 비밀스러운 사랑의 관계와 그 하나됨의 현실을 보여주세요. 물론 이 땅의 현실로 그렇게 보여주시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맺게 되는 하나됨과 그 사랑의 관계와 영원한 천국의 혼인 현실의 관계는 이보다 더 깊고 넓고 높고 또 완전하고 영원한 현실이겠죠. 그런데 그 맛을 이렇게 미리 보게 하시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우리의 구원의 현실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하나됨을 누리는 거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안에 있는 그 완전한 사랑과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또 서로가 서로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완전한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이 기독교의 축복이라는 것. 결국은 천국의 축복이 이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뭐 너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천국의 축복은 관계와 교제에서 오는 거죠. 절대 이 세상에서 못 누리던 것 더 많이 누리는 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이라고 하셨지 세상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약에서 가나안 땅에서 장차 예수님이 이루실 천국 축복을 미리 가르치기 위해 이 땅의 현실로 잠시 보여주었던 그림자와 예표였죠.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의 축복을 발견하려면 항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완전한 천국의 축복 안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현실 가지고 판단하는 때가 아니라는 것. 이 사랑과 기쁨과 열망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우리의 천국 현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그 재밌는 거는 이 아가서에서 보여주는 사랑의 관계를 보여줄 때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나와요. 뭐냐면 이제 그 예복을 입는 모습이 나와요. 사랑의 표현도 나오지만 예복을 입혀줘서 이제 신부 예복이 나오고 신랑 예복이 나와서 그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모습도 있고 신랑과 신부가 그 교제를 나누는 것을 표현할 때 어디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죠? 동산. 우리 방금 읽은 그 교제의 동산이에요. 그 동산에서 신랑 신부가 그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요. 그 동산이 처음으로 돌아가면 에덴 동산으로 보여졌지만 결국은 천국 동산에서 교제 나누며 영원토록 살아갈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거기서 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축복도 예수님과 천국 동산에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은 교제 나누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열망과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나도 그분께 사랑과 열망을 고백하고 그래서 죄를 짓다가도 또다시 돌이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또다시 교제를 나누고 끊임없는 그 관계와 교제 속에서 동산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동산의 교제를 나누려면 은혜의 방편이 필요하죠. 은혜 방편 세 가지 뭐죠? 말씀, 그 다음에 성례, 성찬, 예배, 또 마지막으로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주님과 동산의 교제를 나누는 거고, 기도하며 눈을 감을 때마다 우리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고, 성찬식에 있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를 만나러 찾아오시고, 산을 넘어, 우리 산을 넘어 표현 엄청 나오죠. 여기가 아가서에 산을 넘고 넘어서 정말 고난 중에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 오신 그 주님, 십자가까지 가신 주님을 만나 천국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방편 없이, 교제 없이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뭐 일방적으로 확 강구해가지고 뭘 얻어내서 그걸 간증하고, 이런 거는 기독교의 본질하고는 좀 달라요. 기독교의 본질은 그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맛보고 주님을 기뻐하고 열망하고 주님과 나누는 교제를 내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요. 거기서 세상을 이길 힘이 나오고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고 오늘도 계속 볼 텐데,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옷 입혀주시고 뭐 이런 것 쭉 살펴보았잖아요. 오늘은 출애굽 사건에서 좀 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맺는 언약 관계를 출애굽 사건에서 보여주실 때에도 이것을 혼인 언약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혼인 관계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관계가 그보다도 더 깊은 혼인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왜 하나님이 내가 너의 남편이, 내가 너의 신랑인데도 너가 네 남편을 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자기 신부로 부르셨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거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거기 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 2절 있죠. 거기서부터 보면 돼요. 오늘 지난 시간에 거기 앞에 호세아서까지 봤고요. 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옛날 거에 있어요. 새 거에는 없고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된 삶에서 구원해 내시고 이제 시내산으로 불러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시내산 언약을 구약을 계속해서 보면 혼인언약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관계가 이제 다시 회복되어서 언약을 맺는데, 그것이 그냥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또 내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도 보여주셨는데, 또 다른 면을 보면 이제 신랑과 신부의 하나 되는 사랑의 관계와 교제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맺어지는 모든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뭐 이런 친구 관계, 이 모든 것에 궁극적으로 하나 되는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 아내와 제가 여기서는 부부였지만 천국 가서는 그거보다 더 완전히 하나 되는 관계로 가겠죠.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도, 이 땅에서 육체적인 피로 맺어진 관계도 그거보다 더 하나 되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 된 관계로 갈 거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은 시집장가 가는 일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가면은 이제 나는 이제 저 사람의 남편이 아니라서, 아내가 아니라서 너무 기쁠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내용을. 여기서 좀 힘들었는데 가면은, 그게 아니라 그 관계를 넘어서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완전하게 하나 되는 관계. 여전히 제 아내, 제 형제, 제 부모 자식간으로 제가 가서 인식을 하고 다 살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보다 더 완전히 하나 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거를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신랑 신부? 이걸 자꾸 우리식으로만 생각하면 좀 이상한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이것이 하나됨을 증거하게 하셨는데도 그걸 넘는 하나됨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호세아서에도 보았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가지고 내가 은총 속에 의로움을 가지고 너에게 장가들겠다. 장가들러 오겠다는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참 신랑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자기 신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혼인 언약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혼인 언약을 맺은 후에 가장 먼저 명하신 게 있죠. 혼인 언약을 맺고 이 시내산에서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신 게 있어요. 뭐 하게 하셨죠? 뭐 만들게 하셨죠? 두 가지 만들게 하세요. 첫 번째는 성막. 성막 짓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둬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세요. 신랑 신부처럼. 그래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도 함께 살아가고 가나안 땅 이제 동산에 마침내 이르러서도 함께 살아가기 위해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성막의 패런으로 또 짓게 하신 게 있죠. 예, 제사장 예복이에요. 그 제사장 예복을 짓게 하심으로 그 당시는 제사장만 입혀서 어디 들어오게 하세요? 성막까지 들어와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세요. 이것이 마치 이 표현대로 하면 신랑 신부의 하나 되는 교제예요. 그런데 이제 때가 이르면 모든 백성들이 다 제사장 되는 때가 온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천국 제사장의 예복을 입혀주세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신부처럼 가장 하나 되는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성막을 짓고 제사장 예복을 짓게 하심으로 구약에서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혼인 언약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재밌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항상 그 신랑 신부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예복을 입혀서 부르세요. 그래서 그 예복을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우리가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복을 입혀주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아담과 이브를 지으셨다는 걸로 시작하시죠. 그것도 예복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이 뭐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 세 사람의 옷. 그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과 혼인 언약을 맺고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을 아담과 이브는 또 서로서로가 혼인 언약을 맺음으로 증거하게 하셨고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후에는 어땠어요? 그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룩하고 순결한 옷을 다 잃어버리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리에서 떠난다고요. 그리고 자기들은 무슨 옷으로 입으려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옷으로. 세상으로.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신부로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자기 신부를 버리지 못하고 그 옷을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가죽옷은 첫 번째 속죄제사를 들어주셨다는 뜻이에요. 장차 옷이 영원한 속죄제물로 오실 예수님으로 옷 입혀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옷 입혀져야만 예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야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약속으로 주시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 앞에 신부처럼 나아가 교제를 나누는 예배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알려주셨는데 그러한 현실이 출애굽기에도 보여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후에 제사장 예복을 입혀서 입혀주시기도 전에 어떤 표현이 나타나냐 하면 장막 안에 거하셔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의 구름이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맞나요? 예, 그 영광의 구름이 이스라엘의 장막이 되어 이스라엘을 덮었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스라엘을 덮으시는 거예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기 백성들을 옷 입히시는 거예요. 그 영광 아래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신부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시내산에서 보여주실 때요. 밑에 구름이 있고 흑암이 있고 그 다음에 불 거룩한 불이 있었어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밑에 구름이 있고 아니 흑암이 있고 구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광의 불이 거룩한 불이 있어서 아무나 글로 들어갈 수가 없게 하셨죠. 재밌는 거는 이 패런으로 성막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성막도 세 장의 장으로 만들어져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흑암과 이 불을 표현하는 옥천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이제 영광이 거하게 하신 성막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따서 만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표현하는 그 패런대로 똑같이 제사장 예복을 만들게 하셔서 제사장 예복도 세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 옷감이. 그래서 이 재밌는 거는 성막을 만들어진 패런에 거꾸로 되어 있어요. 제사장 예복은. 그러니까 가장 안쪽의 천이 성막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다면 이 가장 안쪽에서 하나님 영광을 담고 있는 천이 제사장 예복에서는 가장 바깥으로 나와요. 제사장 예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밌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이스라엘을 덮으신 것이 그 영광이 거하셨던 하나님의 장막 아래 이스라엘을 거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 성막으로 패턴으로 지으신 제사장 예복을 입히시면서 제사장 예복을 입지 않은 백성들도 그 패런의 원형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똑같이 제사장 예복을 입는 것 같은 현실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사장 예복 입은 자들만 그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덮여있는 백성들까지도 그 제사장 예복을 입은 것 같은 백성들로 부르시는 거죠. 물론 차이는 있었지만 분명히 그래서 이 현실들이 이제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덮으신 거,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하시고 그 성막에 영광의 구름을 보여주는 성막의 패런으로 제사장 예복을 입히시는 거, 다 하나님으로 옷 입히셔서 자기 신부로 부르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은 자는 그와 더불어 그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예수님으로 옷 입혀주시는 걸로 이제 클라이맥스로 우리가 구원 역사가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또 연결해서 룻기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잘 좀 생각을 해보세요. 좀 어렵 수도 있겠지만 룻기 3장 9절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룻기 3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대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예. 이 룻기가 방금 말씀드린 그 혼인언약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룰 우리 새언약의 혼인언약의 현실을 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룻기에서 보시면 보아스하고 룻의 혼인으로 결론이 나죠. 근데 보아스는 누구였냐 하면 룻의 가문인 그 나오미, 룻의 그 시모였던 나오미가 속한 남편의 가문의 친족 구속자였어요.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가문을 물어줄 수 있는 친족 구속자, 리디머, 구속자였다고요. 율법에 따르면. 그 구속자가 이제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서 신부로 맞이할 때의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룻이 그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그래서 그 옷자락으로 이 신부될 자, 아내 삼을 자를 덮으면 그것이 혼인언약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혼인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남자가 여인을 자기 옷자락으로 덮는 것을 그 여인을 사랑하는 신부로 맞이하겠다는 서약과 맹세와 같았는데 보아스, 친족 구속자가 룻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기 옷자락으로 룻을 덮는 것은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속한 아내가 되어 하나 된 혼인언약 속에 살아가겠다는 약속이 맺어지고 서약과 맹세와 언약이 맺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영광의 구름으로 자기 백성을 덮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은 모습을 모세가 표현할 때 마치 독수리가 닭이 날개를 펴서 자기 새끼를 품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하나님의 날개로 자기 백성을 덮으셨다는 걸로 표현해요. 출애굽기나 이런 데 가면. 그런데 거기서 날개라는 단어가 옷자락이라는 단어예요. 이 룻기에 나온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영광의 구름으로 백성을 덮는 것은 자기 옷자락으로 자기 백성을 덮는 거고 그 모습은 자기 신부로 삼으시는 혼인언약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불러 그 아래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의, 근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보아스가 가르쳤던 참 구속자. 우리를 자기 피로 죄를 사해주시고 자기 의와 거룩함으로 옷 입혀주셔서 자기 신부로 삼아 영원토록 예수님에게 속한 신부가 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혼인언약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자락으로 번역된 단어가 그 the wings of clothes예요. 그 옷의 날개라는 뜻이에요. 옷자락이라는 뜻이에요. 옷의 그 날개, corner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옷자락으로 덮다라는 뜻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는 모습.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시여 성막 대신 예수님으로 덮으시고 예수님으로 옷 입혀주시는 모습. 예수님과 우리가 맺게 될 영원한 혼인언약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좀 다 어떻게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겠죠? 이게 참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시편 105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으로 자기 백성을 덮으신 모습이 이 영광의 구름을 펴서 덮개를 삼으셨다. 덮으셨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자기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는 모습이고 자기 옷자락으로 덮으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에게 속한 신부처럼 여기시고 혼인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신부와 신랑은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기와 하나 되어 자기 생명 같은 신부된 백성들을 지키고 보존하시면서 하나님의 동산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동산이 어디였죠? 예. 아니, 이 출애굽기에서는. 예?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동산,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혼인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동산이었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며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 자기 백성들도 거하게 하셔서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 현실이 구약에서는 온전한 혼인언약으로 끝나질 않아요. 깨져요. 왜? 백성들이 끊임없이 다른 남편을 찾아가요. 끊임없이 탐심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에 열망을 두고 사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언약이 깨져요. 그래서 혼인 언약이 완전히 성취될 날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로 이제 구약이 끝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영광으로 덮여있고 그 얘기는 예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있고,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진짜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이 자기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천국 동산에서 영원토록 하나된 혼인 언약, 혼인 잔치를 성취할 때까지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또 어떻게 자꾸 이제 자꾸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또 연결을 할 수 있냐면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 걸로 보여주세요. 구약에서도 영광의 구름으로 덮여 있고 영광의 구름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성령님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성령님을 부으셔서 성령님이 마치 예수님의 옷자락처럼 예수님의 영광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고 예수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이에요? 예?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너를 덮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세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러면 그 모습은 마치 교회를 대표하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교회가 이제 이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는데 마리아가 마치 교회처럼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아 성령으로 덮임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시는데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오순절날에 가면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아요. 교회가 성령님의 영광으로 덮여져서 이제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처럼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 현실이 계속 이루어져서 우리가 마치 마리아와 같은 거예요. 이 교회가 성령님으로 덮어져서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고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아가는 이런 현실로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볼까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불러서 신부로 삼으시고 혼인 언약을 맺으셨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에서 14절 있죠, 거기. 그걸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이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더듬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출애굽 사건을 연결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을 때는 피투성이의 모습이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피투성이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종이 되어서 애굽 사람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죄와 불순종 속에 하나님도 모르고 영적 간음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그 부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피투성이의 모습이. 그래서 그런 부정한 여인의 모습이었는데 그때 이 백성이 거룩하고 순결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로 만세 전부터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피투성이 같은 부정한 여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장가드시기 위해 자기 신부로 삼기 위해 구속자가 되어 오시는 게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완전하게 성취되기 위해는 예수님이 오시지만 하나님이 이 신부가 벌거벗고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에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다. 근데 이 표현을 쭉 보고 이 옷 입히는 모습, 신부 예복을 입히는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아가서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한 사랑과 기쁨의 표현,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술람미 여인을 아름다운 예복으로 단장시키는 모습하고 닮아 있어요. 그래서 그 신부를 씻기시고 하나님 옷으로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내 옷으로 너를 덮어. 여기도 그 얘기가 나와요. 자기 신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다. 옷을 내 옷을 덮어서 너는 내게 속한 아내가 되도록 내가 맹세했다. 혼인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부를 씻기고 단장시키고 예복을 입히시는데 그 예복에 씌어진 옷감들 있죠. 이게 다 성막 지을 때 제사장 예복 만들 때 옷감들이에요. 이 물돼지 가죽신 이게 참 어려운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런데 이게 이제 거기 나와요. 네, 그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혼인 언약을 맺고 신부는 신랑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그 왕의 아내의 지위에 이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고 솔로몬이 왕인 것처럼 그의 왕후 아내가 되는 지위 영광의 지위에까지 술람미 여인처럼 이르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된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가게 하셨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속해내시고 제사장 나라로 불러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장 예복을 입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신 그 현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구절은 안 봤지만 이 에스겔서 16장 6절 14절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또 간음하고 나를 버렸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구약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 혼인 언약이 또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시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에스겔서에서 그 이 혼인 언약을 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우리 에스겔서 예전에 본 분들 기억 우리 보았죠? 설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하세요. 다른 남편을 찾아가서 자기 몸을 다 내주고 거기에 기쁨을 찾고 화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대를 주면서 자기 몸을 내어주는 아주 더럽고 추악한 여인을 자기 백성들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는 신부된 것에서 끊쳐져 마땅하다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신부를 다 버리셔야 마땅하다는 거죠. 이 죄인들을 절대 자기 신부로 삼으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린 끊임없이 다른 남편을 찾아가 우리 정욕을 채우지 않고는 견뎌낼 수가 없는 자들이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 버리고 죄를 기뻐하고 온갖 영적 간음을 하며 우리 정욕을 따라 우리 소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열망과 사랑을 두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다 버리셔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버리세요. 사랑하셔서 못 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구속자가 돼요. 모세도 아니고 보아스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구속자가 되어 자기 신부를 모든 죄에 부정한 것에서 건져내시고 영원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옷 입혀서 영원토록 천국 동산에서 함께 하나된 사랑의 교제를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 구원을 이루려고 자기 생명까지 바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에베소서에서 그 성취된 말씀을 볼 텐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우리를 열망하시고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버리질 못하세요. 만세 전부터 그 사랑하신 자기 자녀들, 그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자기 백성들. 제가 자녀들한테 이 제 뭐죠 그 좀 시간이 있어요. 그 우리 그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두 번째가 뭐죠? 첫 번째 완전 타락. 두 번째가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선택이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가 지기도 전에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시고 택하시고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면 이 무조건적 선택 같은 걸 이해 못하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정교리 어떻게 그거 뭐 설명하냐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공격도 많이 받지만 저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자식을 낳았잖아요. 걔가 이 부모를 우리 제 딸이 조이스가 저를 알기 전에 저는 조이스를 알았나요 몰랐나요? 얘가 저를 안 때는 한 3, 4살 때예요. 그때밖에 기억을 못해요. 그치만 저와 제 아내는 얘가 제 뱃속에 있을 때, 제 뱃은 아니지만 제 아내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고 사랑하고 관계를 맺고 그때부터 기뻐하고 열망하고 이름까지 지어서 부르면서 교제를 나눴어요. 얘는 몰라요 그거를. 저희는 그런 교제를 나누면서 얘가 태어날 때의 기쁨, 키워갈 때의 기쁨 이런 걸 누리면서 그 사랑은 이때부터 있었다고요. 가지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지고 갖고 계신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예요. 우리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만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우리를 가지셨어요. 신랑 신부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아기를 갖듯이 가지셨어요. 그때부터 우리를 열망하고 사랑하고 그 제 딸과 제 관계가 뭐 잘못하고 한다고 제가 끊어질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관계도 이러한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세 전부터. 그런데 그런 자녀를 그런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면 오늘 말씀처럼 낮아져서 왜? 이 신부 회복시켜서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서 천국 데려가서 영원토록 살려고. 얼마나 우리를 열망하고 기뻐하시면 영원토록 같이 살아가는 것에 가장 큰 기쁨을 두고 그걸 이루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까지 가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망과 사랑을 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 교인들이 세상의 고난과 핍박의 현실로 인해서 이걸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나 사랑하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냐 이러면서 살아갈 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을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 만세 전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주시려고 자기 아들, 영원한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완전히 하나 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열망으로 기다리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완전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이제는 죄도 없이 다른 것 찾아가는 정욕도 없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얼굴만으로 만족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천국의 삶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인내하며 가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망도 계속해서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아직 못 끝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시는 이 혼인언약,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깨졌던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성취하시고 영원한 천국 현실로 이루어주셨는가를 다음 시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혼인 언약을 맺어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하나님 품에 두시려고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계시록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신부로 옷 입고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지금도 그 예수님을 열망하고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 우리의 예수님을 순종하고 또 예수님께 모든 기쁨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도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